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 때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한 주일을 건너뛰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수도의 잔 신부님이랑 또 휴가 오신 마산교회 양태현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태현 신부님 휴가 좋으셨는데 뭐 맞춘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돼가지고 대단히 제가 감사했던 것 같고 잔 신부님한테도 또 토요일 미사, 주일 미사 또 이렇게 주신 수도의 신부님들한테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래 지난주에 주일날 휴가를 주일 한번 끼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일 미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때 그 이태리 북쪽에도 알프스 자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이제 그 로마 있을 때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데라 가지고 언젠가 한번은 가보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데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주일날 미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작은 알프스 쪽의 작은 마을에 읍내 호텔을 잡아가지고 성당을 찾고 이제 미사도 걸어서 가려고 읍내에다가 호텔을 잡고 호텔 체크인하고 나와가지고 곧장 가장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성당들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성당들은 또 성당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 미사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바실리카를 찾아가지고 미사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 날 특전 미사를 하고 그냥 주일 하루는 그냥 쭉 그냥 갈볼라 있는데 특전 미사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특전 미사 못하고 주일 날 아침 미사 8시인가 미사를 맞춰서 갔는데 그 아침 8시 미사에는 그 본당 신부님이 안 나오시고 그 외국 신부님 두 분이 나와서 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남아시아 쪽 신부님들 같았는데 아마도 로마에서 유학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주례를 하신 신부님은 이태리 말이 좀 더 유창했고 강론하시는 신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지만 진땀을 흘려가면서 강론을 하시는데 제 모습이 막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맨날 저러고 살았구나. 불쌍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분들은 그 여름에 로마가 대단히 더운데 하여튼 북쪽에 시원한 곳으로 이제 방학을 보내시러 아르바이트도 해서 이제 예물도 받고 해서 이제 또 살아갈 돈을 좀 모으시고 하신다고 올라오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끝에 공지사항 때 주임신이 나오셔가지고 뭐 얘기하신 대충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학생들이고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미사를 하는데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 성체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체가 왜 이렇게 맛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 참여님들도 여행 나가시면은 그 여행만 나가면 음식이 다 맛있다 하시잖아요. 그럼 다 물어보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남이 해준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저도 남이 축성해준 성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 모시는 그게 되게 맛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맛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꼭 가보고 싶었던 곳 가보고 하여튼 좋은 시간 또 일상의 제 일상을 갖다가 바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또 잘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다이나믹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살면서 다시금 또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오늘 일독서 아모스 예언서에서 하느님께서 예언자 아모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하느님의 명령이 자신의 처지에서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전문적으로 예언자로 길러지는 집단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 학교에서 양성이 되는 예언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하느님의 영감 성령을 받고 갑자기 본업과는 다르게 예언직을 맡게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모스 예언자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죠. 하느님이 자신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아모스는 그 붙잡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느님이 100% 강제로 아모스를 붙잡아서 예언자로, 정말이지 말 그대로 억지로 예언자로 세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언제나 하느님의 의지라는 그곳에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 인간 자유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요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모스를 강하게 밀어붙이신 것은 맞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마지막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기다려주시죠. 아모스의 선택과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 파견 가운데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부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구약의 어떤 그 관습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표현이 됩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인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당신에게로 부르시고자 초대를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초대에 아모스 예언자처럼 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어떤 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어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또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역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이 지상에서 교회로 향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어쩔 때는 하느님의 뜻이 될 수도 있죠. 왜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라는 것은 당신이 머무르고자 하시는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방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선택의 방향성을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선택이 하느님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향하는 것인지 내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으시죠. 지금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아 진짜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내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는 뛰어난 꾸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이 누구 뜻인지 어차피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대강 살면 안 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과 같은 완벽한 판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판단력은 가질 수 있죠. 자신을 비워가는 기도를 통해서 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판단력은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은 아니죠. 판단을 내리고 진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판단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는 걸 겁니다. 인간이 그 선택의 방향성을 하느님과 같이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라는 수행 안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짐작 안에서 마지막은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영적인 판단력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는 지혜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지혜, 신앙적인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지만 가질 수 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안에서 또 그 마음을 비운다는 그 지향 안에서 기도해야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느님의 눈을 빌어 바라보고 그 선택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기도만이 그러한 지혜를 찾는 길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나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끔찍한 순환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눈앞에 다가온 고통 앞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엄청난 혼란에 쌓여 계십니다. 그 커다란 두려움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하느님의 길로 포장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의 의지를 포장하는 것을 포기하시죠.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처음에는 누구나 기복적입니다. 예수님도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느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또 하느님 저거 하게 해주세요. 아님 이거 갖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라는 말에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내가 바라는 소원을 빌면서 하게 되는 것이 기도죠. 그렇게 나의 소망을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지만 어쨌든 기도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하느님 때문에 나의 욕심을 조금씩 조금씩 비워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자주 깊이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의 의지, 욕심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그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였던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신비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치는 기도 속에서 또 하느님의 길을 찾고 또 하느님을 찾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